예,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 참 이 비 오는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해서 서둘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말씀을 이제 올바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륜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마무리했고,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나눴던 그 성경부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제이시 라일이라는 분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대한 무지는 모든 이단의 원천이며 모든 종교적인 잘못들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 한국에도 보면 이 굉장히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할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뭐 장로교라든지 뭐 이제 많은 그 이제 교파교회에서 이 참 안타깝게도 그 한 1980년 90년 뭐 2000년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나았었는데, 2000년 이후에 참 수없이 많은 그 이단 종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기존 그 종파 이제 교파 교회에서 좀 잘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으면 아마 그런 이단들에 빠지는 일이 생각보다 이제 줄어들 수 있었는데,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신천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을 더 이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예 모르는 사람은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아는 사람은 주워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통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성경도 알고 싶은데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엔 좀 경계를 하다가도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알게 해주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이단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뭐 제7일 안식일, 여러분들 그 제7일 안식일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그 교파교회보다 더 성경적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실행적인 면, 교리적인 면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웬만큼 공부해갖고는 그분들하고 가서 얘기해갖고 성경으로 얘기해갖고 우리가 져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단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그 이단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큰 틀에서 좀 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을 잘 분별을 해줬으면 그런 그 이단들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큰 그 성경의 어떤 그 기준들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경륜만 이제 세대주의죠. 그것만 잘 구분할 수 있어도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대개가 보면은 이 구원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그 성경을 큰 시대적으로 나누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큰 틀에서만 분별만 해도 웬만하면 이단에 안 빠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잘 분별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그 제이시 라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대한 무지가 모든 이단의 원천이다. 그리고 종교적 잘못들의 뿌리이다. 저도 이 말에 참 많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들,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그런 이단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못 알아도 중요한 것만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얘기해서도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 어차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하고는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이겨봐야 되겠다. 그러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한두 번 얘기해서 당신들이 말한 게 틀리다. 어차피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과 내가 좀 이 신천지를 이기기 위해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빼와야 되겠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기회가 돼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정말 이 사람이 빠져 있어요. 건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주 친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신천지를 변화시켜 보겠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그냥 이거 얘기하다가 그냥 그쪽으로 이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며느리 몰몬을 전도한다고 크게 무슨 기름 난다고 지각받아 몰몬은 안 가긴 하는데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게 참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오늘 한국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그 생성되는 이유를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사들이 교사의 문제, 또 하나는 학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문제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배우는 자의 문제인데 가르치는 자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거,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그냥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자라도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런 거를 이게 정말 그러한가라고 검증해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가 배운 대로 그냥 그 내용, 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검증도 안 해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자도 그렇습니다. 배우는 자들도 얘기한 것을 들었을 때, 뭐 가르치는 자로부터 배움을 받았을 때 이게 그러한가라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그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공부할 필요 없다. 내가 말하는 것만 믿어라. 목회자가 말하는 거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목회자가 바르게 인도하는 목회자였다면 같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좀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목회자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예. 이거는 목회자는 한 사람이지만 성도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로.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베라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 배울 때 준비된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검증해봤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는 건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많이 몰라도 예, 성령님께 기도하고 알려달라고 하면 이 특별히 정말 이 성경적으로 틀린 것들은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배우는 자의 자세,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의심하지 말고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목사가 말하는 대로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의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는데 토를 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나 목회자들이 많이 공부하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안 틀립니까? 저도 성경 볼 때 어떨 때 보면 아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럴 때 많거든요. 그럼 우리 박노찬 형제님, 박노찬 목사님, 목양자님은 틀릴 데가 없을까요? 100% 다 맞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예,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 내가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찍히겠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장영민 형제님도 틀릴 수 있어. 아, 그러면 찍히겠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틀리는 게 맞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다 모릅니다. 100% 다 몰라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라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내일 가면은 아 틀렸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오래 빠질 일은 없지만 조그만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게 있죠. 토를 다는 것이 어떤 자꾸 매번 뭐 할 때마다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는 자세도 중요하겠죠. 목사님한테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딱 째려보면서 아니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냐고, 이거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교만한 사람 되는 거죠. 그거는 사랑으로 정말 그 내가 우리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해 보니까 아 요 부분만은 좀 이 형제님 말씀하시는 거, 목회자가 말씀하시는 게 좀 이게 성경적으로 좀 뭔가 좀 제가 공부하는 거하고 좀 틀린 것 같다,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해야지. 네? 딱 째려보면서 네? 당신은 뭐 다 알아? 당신도 틀릴 때 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온유한 자라도 상처받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또 우리가 같이 다 같이 배우는 자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좀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가스펠이라고 이제 영어의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면 이것이 이제 복음이다, 이게 복된 소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제 한국어 사전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정의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 소식 이제 이 정의가 절대적으로 맞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아마도 이 사전적인 정의를 해놨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있는 그 은혜의 복음에 한정해서 이 단어를 이제 정의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예. 옛날에 배우기로는 복음이라는 뜻이
예.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또 기쁜 소식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인 정의로 보면은 하늘에서 오는 복된 소식,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사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을 때 이 복음을 설명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복음을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에 한정되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기쁜 소식이다. 이거를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복음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정의해 보면 이 좋은 소식이다. 이제 한국말로 따지면 이제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은 이제 헬라어는 이제 유아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해서 가스펠로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표현해 놓은 것인데. 이 유아겔리온이라는 그 헬라어가 이제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good message, good news.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다. 좋은 메시지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가스펠의 영어의 가스펠도 good news, 좋은 소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복된 소식, 복음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성경에서는 이 한 가지의 뜻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또 한 부류의 대상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 또 시기에 따라서 이 복음의 뜻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한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이 복음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이 복음이 성경에 그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는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신약에 등장했을 때도 이것은 교회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복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다는 그런 소식의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뭐냐면 이제 다윗의 왕좌에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이제 앉게 되시고 그 메시아가 이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거, 이 왕국 복음 이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방인은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이방인은 소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뭐 왕국에 대해서 기다리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을 위한 처음 이 등장한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또 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관한 메시지였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왕국 복음을 선포했는데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복음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있지만 이 침례인 요한이 말했던 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지금 억압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 하늘의 왕국이 구약에부터 대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 왕국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약속되어졌던 거죠. 대언되어졌던 거죠. 그것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아, 진짜 이제 때가 된 거구나. 예, 그렇게 대언자들이 말했던 그 왕국이 이제 실현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 이제는 정말 이 메시아 왕국이 오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노예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복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었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게 되실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 복음이기 때문에 왕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왕이 올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왕이 올 것이다. 구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이 오실 것이고 또 그분이 와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이 뭐냐 보니까 왕국의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 이것이 어떤 복음이었느냐 바로 왕국의 복음이었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과 관련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국과 관련된 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왕국 복음을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만약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복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들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만일 이것이 어떤 그 이방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복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왕국 복음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한정지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왕국 복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전적인 의미를 여기다 갖다 적용하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왕국 복음, 또 침례인 요한이 선포한 복음,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이스라엘에게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왕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또 이 바울 시대에 와서는 바울에게는 이제 새로운 복음이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복음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시대에는 바울 시대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왕국을 기다리지는 않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시는 것은 이방인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후에는 이제 왕국 복음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 이것은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명백하게 다른 것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 이것이 온 인류에게 선포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왕국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사역, 그 복음의 사역이 있는데 그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복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내 자의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인데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보니까 복음이 한 가지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 복음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이 바울이 동일한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은 성경 말씀은 복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다면, 그래서 왕국 복음 또 은혜의 복음을 섞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나 침례인 요한 그리고 모 제자들을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은혜의 복음에 비추어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은혜의 복음에 해석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을 섞어버리면, 아, 지금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심각한 오류가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왕국 복음은 지금 다른 것이에요. 은혜 복음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은혜 복음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복음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정의는,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 이것이 보세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이 바로 왕국 복음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쁜 소식.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으로 정의하면 이것이 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좋은 소식만, 그냥 단순히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각각 그 개인의 상황이나 어떤 그 처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좋은 소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1차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겠죠. 아마 복음 다음으로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 더 좋진 않겠죠. 뭐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승진했습니다. 로또가 뭐 맞았다. 그러면 거 우리는 별로 그런 거 기뻐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라는 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어제의 좋은 소식이 내일 또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이 좋은 소식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어제는 좋았는데 내일은 나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특징을 보면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에 처음 등장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 복음은 구약에서도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구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넓은 의미에 있어서 볼 때 복음이라는 그 의미는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씨에 대한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지금 방주에 안 들어가면은 다 멸망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노아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복된 소식인 건 맞아요. 지금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소식, 그 길, 그것이 노아의 방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많은 복된 소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해석한다면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구원의 소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물론 하나님을 어렴풋이 이런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죄짓고 영원토록 멸망받는 거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세상 종교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또 오늘날에 이제 많은 기독교는 행위구원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